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체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좀 선입관을 배제하고 본문을 조금은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낯설게 본문에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나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당시에 가장 앞선 철기 국가였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로 전문 부대가 아니라 민병대와 같은 그런 군대를 소유한 청동기 약소 국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둘이 붙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본문 앞선 부분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기도 합니다. 한번 그 부분 두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철기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시죠. 큰 우레를 발하여서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서 14장 47절입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스라엘 군대가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특별히 블레셋 철기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 때문에 이긴 것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객관적 전력이 우세하여서 이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속상하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보다 작은 존재한테 졌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넘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시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의 진침에 이렇게 지명이 여러 지명이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잠잠하던 이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군대를 모았는데 어디에 지금 진을 치냐면 1절에 보면 유다 성읍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안쪽으로 블레셋이 치고 들어온 거죠. 이에 이제 사울이 대응을 하는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사울 군대가 대치를 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유다 성읍 안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몇 번 이겼죠? 자, 이때 누가 나서는가?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 나서는데, 자,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자,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대신 싸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가급적 직역한 이제 영어 성경 버전인 NASB에서는 블레셋의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블레셋 진영에 대신 싸우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일종의 대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1대1로 싸우는데 이긴 사람이 속한 부대가 한 사람이 이긴 것이지만 그 군대 전체가 이기는 그런 싸움의 형식으로 지금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방식은 고대 문헌이나 아니면 일리아드 같은 곳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루이스가 쓴 나니아 나라 이야기 네 번째 책인 그 캐스피언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 영화로도 나왔죠. 나니아 진영의 피터와 텔마르 진영의 미라지가 1대1 전투를 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 장면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기면 그 군대 전체가 이기는 그런 싸움 방식이 고대에는 흔한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런 싸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전 패배 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벼르고 벼렸겠죠. 이번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대표자를 내세우는데 그 대표자는 이따가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케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전이기도 하지만 심리전으로 그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누르려는 그런 속셈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조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가면 이름은 골리앗인데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드는 어디일까요? 자, 블레셋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의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아니면 미국과 같은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만 해도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뭐 아부다비나 두바이 같은 몇몇 그런 토국들이 함께 연맹체 국가를 이루듯이 블레셋 역시 다섯 개 도시 다섯 개 도시는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아스돗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함께 연맹체 국가를 이룬 나라가 블레셋이니까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한 도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 국가인데 특별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21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다음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22절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가드의 특징이 뭐죠? 거인족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출신의 장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들이 전쟁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큰 그런 종족 출신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장 4절에 가면 그의 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의 키에 대해서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얼마 정도 되냐면 바로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대략 학자들이 이제 45cm 내지는 46cm 정도로 그렇게 길이를 보고 있는데 여섯 규빗 한 뼘이면 이제 처음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죠? 45 곱하기 6 더하기 한 이 정도 하면 한 20cm 정도 되면 대략 계산하면 2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2m90. 사실 키가 2m90인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기네스에 오른 세계 최장신인 사람이 2m72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m90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얼핏 보면 혹시 잘못 기술된 게 아닌가? 아니면 좀 과장법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경 사본이나 아니면 유대 고대사나 전쟁사를 기술한 요세푸스의 기록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통 70인경이라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뭐 셉투아진트라고도 하고요. 보통 복음서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기자들이 구약의 이 70인경 헬라어 번역본을 인용하는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그 70인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쓰지 않고 4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규빗 한 뼘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대략 2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농구 선수 중에서 센터들 뭐 키가 한 2m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TV에서는 그 정도 키를 가진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2m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m 정도 되는 사람에게 지나다니면 다들 우러러 쳐다보죠. 굉장히 키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도 어떤 평균 신장이 낮았던 이 고대 세계에서 2m라면 굉장히 큰 키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가 지금 대표자로 나섰는데 자 17장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노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이렇게 비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당시 블레셋의 군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수치로 환산을 하면 대략 56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무거움과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7절입니다.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온몸을 지금 청동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런데 창끝 가장 이제 강력한 저골 물질을 창만큼은 이제 철기 기술을 보유한 블레셋답게 철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패 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영화에서 전쟁 장면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저격수가 총이나 화살을 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옆에 굉장히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크고요. 온 몸을 지금 이렇게 청동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쪽 눈 부분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고 나머지는 다 무장을 한 상태에서 창끝은 철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굉장히 큰 방패를 든 자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결투하자, 나랑 지금 1대1로 싸우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그가 나와서 다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에서도 나와 1대1로 붙자, 내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기는 거야, 누가 나올래? 라고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이 상황은 마치 격투기에서 슈퍼 헤비급 선수가 일반 사람들 앞에서 나와 붙자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의 싸움은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죠. 당연히 철기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수장인 사울마저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싶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 나레이터가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계속해서 골리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무엘상의 나레이터가 시선을 확 바꿔버립니다. 자, 11장까지 골리앗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바꿔서 12절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골리앗을 나중에 이긴,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 생각도 사실 우리가 조금 빼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선입관을 빼고 바라보면 지금 갑자기 시선을 다윗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골리앗에게 몰려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관점이 확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읽어야 되는데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자, 13절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누구냐면 이세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형 세 명은 전쟁에 나갔고 15절에 가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저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14절에 가면 다윗은 막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하는데 다른 문맥에서는 작다, 초라하다, 하찮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이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덟 번째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완전수 7에도 들지 못한 자, 즉 하찮은 자, 보잘것 없는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형들은 지금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목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면 자꾸 예수님 그리고 시편 23편 선한 목자를 떠올려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 목동은 천대받는 3D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경시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보통 집안에서 첫째나 둘째는 이 당시 첨단 산업인 농업에 보내거나 아니면 관직에 보냈고 그냥 막내 별로 힘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목동 역할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시인들이 보기에는 시골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작고 하찮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형들은 어떠한가? 자, 형들에 대해서 14절에 가면 장성한 세 사람이라고 하죠. 장성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great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와 대비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굉장히 큰 자들입니다. 형들은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들처럼 위대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하고 큰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에 대한 묘사인데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하는데 표현이 확 와닿지 않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이렇게 사울 어깨 아래에 있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어깨보다 더 높은 사람은 굉장히 키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외모를 보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1대1 결투자로서 누가 나서야 될까요? 바로 사울이 나서거나 아니면 다윗의 형, 첫째, 둘째, 셋째가 나서야 되는 게 응당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고 앞에 나서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하고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레이터가 시선을 누구에게 옮기고 있는가? 바로 다윗에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사울과 형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심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본문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나레이터는 전지적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이니까 당연히 그 작가의 관점 안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자, 자세히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외양을 지녔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런데 유심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레이터가 다윗을 묘사할 때와 달리 골리앗을 묘사할 때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 형들에 대해 묘사할 때는 그가 크다, 뭐 작다, 하찮다 뭐 이런 식의 형용사를 사용하지만 골리앗을 묘사할 때는 그가 크다, 어떤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형용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강하다, 뭐 용기 있다 이런 언급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양이 중심인 시대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던 그 사회는 굉장히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했던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울과 골리앗은 유력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결코 사울과 형들과 골리앗은 유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레셋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양의 중심인 시대에서 시선을 옮겨서 가장 소홀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여덟째 그리고 막내. 나중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보면 뭐를 들고 나가죠?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온갖 그 기관총이 난사하는 그런 전쟁 한가운데서 그냥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죠. 총을 들고 가도 모자랄 판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간다면 누가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말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이 역설적인 배치, 이 배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제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짜 유력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짜 큰 자인가, 지금 그 문제의 제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왕,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 본문을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윗하면 왕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 시점에서 다윗을 바라본다면 다윗은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개 목동, 어린 소년, 완전수에도 들지 못한 하찮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이 본문을 바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레이터는 골리앗을 언급한 후에 장성한 다윗의 세 형과 키가 큰 사울이 아닌 이 무명의 작은 다윗에게 시선을 옮겨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문예적인 접근을 하면 이러한 메시지를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 가장 마지막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죠.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대 제국,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어떤 가치관, 또 로마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굳이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묵시문학 장르로서 이렇게 숨겨져서 일종의 암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바벨론, 크고 화려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자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묘사하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큽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17장 4절에 가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크고 화려합니다. 화려함에 대해서 17장 4절에 이야기하죠. 반면 큰 성 바벨론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자,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비되죠. 큰 성 바벨론과 작은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은 작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목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죠. 이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컸고요.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천하를 호령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계속 누적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서도 바벨론은 어떤 그런 존재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뭐 지방소도시 같은 그런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크지 않지만 거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내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크고 화려함과 그리고 작은 것을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부와 화려함, 크므로 대표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이 땅에서 통용된 어떤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가치관과 문법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정형화되고 통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관과 문법을 시쳇말로 해체해버립니다. 말씀으로 해체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유력한 인물로 여긴 저급한 상상력을 다윗이 하찮게 여겼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으로 가득 찼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유력한 인물로 여긴 저급한 상상력을 다윗이 하찮게 여겼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루저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그를 무시하고 나중에 이제 무시하잖아요. 심지어는 형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은 그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인 블레셋 장군은 그를 조롱할 수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를 조롱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 통용돼야 되는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시받는 속상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속사에서 다른 자로 세워가시고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죠. 나는 루저야.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골리앗을 유력한 인물로 여기는 저급한 상상력을 가진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급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다른 자로 대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꼭 필요한 역할을 맡기시고 그러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해지거나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관점으로 세우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언성히어로라고 하죠. 남들 눈에 띄진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어떤 직장의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평범한 아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헛된 가치관, 그런 관점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재구성하여 이 세상과 그리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 우리가 먼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그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복된 삶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볼 때 자꾸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